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RJ 현입니다. 약간 쌀쌀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10월의 날들입니다. 벌써 나뭇잎 색깔이 변해서 길거리에 떨어지는 나무들도 있고 여전히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청청한 나무들이 있고 다 개성대로 아름답게 이 가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눈이 시원해지고 호강하는 가을입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은 저번 주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시풍습 4월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 4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력 4월은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이 맞물려 있는 시기입니다. 온 세상은 푸르른 녹음으로 짙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농가 밭에서는 채소와 곡식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고요. 이 시기의 농촌은 정신없이 바쁜 때입니다.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잡초를 뽑는 김매기를 시작하고 이런 보리를 뱁니다. 누에를 가지고 명주씨를 뽑는 누에치기도 한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신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신기란 이미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 이랑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좁은 공간에서 두 종류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 되지요. 작은 짜투리 땅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옛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농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이름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력 4월 8일 초파일이 되면 등을 만들어 대문 밖에 매달아 놓고 불을 밝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4월의 절기로는 입하와 소만이 있습니다. 입하는 여름철에 들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나뭇잎과 풀은 더욱 푸르러지고 잎도 무성해집니다. 농작물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 자라는 만큼 잡초도 많아져서 농촌에서는 김매기를 하느라 분주한 시기입니다. 소만은 양력 5월 21일 무렵인데 이 시기부터는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고 날씨도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등 여름의 기운이 물씬 풍기기 시작합니다. 논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고 밭에서는 가을 보리를 베기 시작하기 때문에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럼 초파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초파일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린 석가모니, 즉 부처님이 태어난 날로 석가 탄신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릅니다. 초파일은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고려시대 때 큰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는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온 나라의 연등을 매달고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축하했고 이 풍습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파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불교를 믿는 여러 나라에서 기념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4월 8일에 초파일을 기념하고 일본에서는 양력 4월 8일에 초파일 행사를 합니다. 초파일에는 등을 밝히고 소원을 비는 연등놀이를 합니다. 연등이란 등을 밝힌다 라는 뜻으로 여러가지 등을 달아놓고 불을 밝힙니다. 가정에서 등을 만들 때는 가족들의 숫자만큼 등을 만들어 그 등에 가족들의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옛날엔 빛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신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등불을 켜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환하게 밝은 등불은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연등놀이가 전해진 때는 신라시대였는데 원래 연등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던 행사였습니다. 이때 연등놀이는 불교적인 의미보다는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음력 4월 8일인 초파일에 연등놀이를 하게 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연등놀이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궁궐에서부터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온나라는 서울과 시골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캐놓은 등불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연등놀이가 점점 사치스럽게 변하자 조선시대에는 정월 대보름에만 등불을 켜게 했고 세종 때는 아예 연등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연등 행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파일에 내다 그는 등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 등, 호랑이나 사슴 같은 동물 모양 등, 식물이나 별의 모양을 본딴 것도 있습니다. 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은 영등입니다. 영등은 등 안에 돌아가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냥개, 늑대, 사슴 등을 종이로 오려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등이 움직이면 실제로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초파일에는 아기 불상을 모욕시키는 행사를 하였는데, 석가모니는 오래전 인도 롬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자 9마리의 용이 나타나 아기 석가모니를 모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져서 아기 불상을 모욕시키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또 초파일 저녁이 되면 절에 온 사람들이 탑 주위를 빙빙 도는 탑돌이를 합니다. 탑은 부처님이 죽은 다음 사리를 모시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모양은 오늘날의 무덤과 비슷했다가 이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지금의 탑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탑은 단순한 무덤에서 불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탑돌이는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석가모니에게 예배한 뒤 오른쪽으로 세번 돌았던 풍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탑돌이는 불교 의식이었다가 불교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민속놀이로 바뀌었습니다. 초파일을 기념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음식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것들로 준비했고 되도록 고기나 생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느티뜨기였는데 느티나무의 어린 잎을 따다가 쌀가루에 버물려 쪄서 떡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콩을 볶아 먹었고, 미나리를 삶아서 파 하나, 마늘 하나를 함께하여 고추 모양으로 감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미나리 강에도 먹었습니다. 초파일은 옛날 어린이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초파일에 할 연등의 비용을 장만하기 위해 호기놀이를 했습니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 아이들은 맨날 며칠을 준비했는데 긴 장대에 종이를 오려 깃발을 만들어 붙인 다음 깃대를 앞세우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만든 북을 두드리면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연등 비용을 보태 주세요라며 골목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각 집에서는 쌀이나 벼를 나누어 주었는데 고려의 국민왕은 아이들을 직접 궁궐로 불러들여 이 놀이를 구경한 다음 배에 백피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초파일에는 특별한 장도 열렸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시장은 절 앞은 물론 종로 거리에도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등 아래 모여 앉아 느티뜨기와 소금에 볶은 콩을 먹으며 떴다 떴다 4월 8일 잉어 등 떴다면서 노래를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놓고 두드리며 물장구 놀이를 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에게 초파일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축제 날이었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홀수가 겹치는 날을 기란 날이라고 여겨 음력 5월 5일을 단오라 하여 중요한 명절로 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단오는 1년 중에서 태양의 기운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 태양의 기운이 가장 많은 날에는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농촌에서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논농사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인 보내기를 했습니다. 보내기를 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도우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고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쁜 나날들 가운데 풍년을 기원하고 힘든 농사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격려를 하는 날이 단오날이었죠. 5월의 절기로는 양력 6월 6일 무렵의 망종과 하지가 있습니다. 망종이란 태양의 환경이 75도에 달한 때로서 벼 보리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존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내기와 보리배기가 한창입니다. 망종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흉년과 풍년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망종이 음력 4월 안에 들면 보리 농사를 빨리 마칠 수 있지만 5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 수확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24절기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하지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단오에 모내기를 시작해서 하지에 끝냈습니다.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리길 바랬습니다. 고래사에 따르면 5월 중기인 하지 기간 15일을 5일씩 끊어 3으로 나누었는데, 초에는 사슴이 뿔을 갈고, 차후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마루에는 한약재인 반아의 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하므로, 이때는 1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쁜 때입니다. 메밀 파종, 누에치기, 감자 수확, 고추 밭매기, 마늘 수확 및 건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그루갈이용 늘콩 심기, 대마 수확, 병충해 방지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단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오의 단은 첫 번째를 뜻하는 말이고, 오는 다섯을 나타내는 말로 초다세란 뜻의 말입니다. 단오는 어느 명절보다도 큰 명절이었는데, 조선 중종은 설날 추석과 함께 단오를 3대 명절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단오는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풍속이었습니다. 중국 초나라 회황 때 구런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왕 곁에서 옳은 말만 하는 구런은 회황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간신들에게 구런은 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신들은 구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구런은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부사 등의 많은 좋은 글을 지어놓고, 명나수라는 강가에 커다란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어놓고, 타다가 공중 높이 올라갔을 때두 손을 놓아 그만 명나수 물속으로 떨어져 고깃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이 5월 5일이었습니다. 이후 구런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냈는데, 대나무통에다 쌀을 넣어 물속에 던져서 수신제를 지냈습니다. 또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네도 뛰고, 구런의 넋을 건지기 위해 강을 건너가는 배타기 경기를 하는 등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단오가 되었습니다. 단오날에는 창포 삶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이 건강해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창포에 나쁜 귀신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포의 독특한 향이 병을 일으키는 나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창포의 뿌리로는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고 장수와 행복을 바라는 글자를 새겨넣고 끝부분에 붉은색 연지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여인들은 폭포나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맞는 물맞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피부병도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오를 맞아 머리를 감고 물맞이를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풍습입니다. 단오가 지나면 장마로 접어드는데, 나쁜 병균들이 들끓고 병에 걸리는 일도 많아집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두는 것이 창포물의 머리 감기와 물맞이입니다. 단오 때에는 쑥과 익모철하는 풀을 뜯어 물에 달여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뜸을 뜨고 모기도 쫓았습니다. 역시 단오에 뜯은 쑥은 나쁜 귀신과 액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쑥을 말린 다음 한 묶음을 만들어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익모초는 육모초라고도 했는데, 아기를 낳은 사람이 익모초를 먹으면 피가 먹고 배가 아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쑥과 익모초를 뜯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쑥이 약기운이 좋다고 해서 이때에는 쑥과 익모초를 떠드려는 여인들로 상가들은 북새통이 되곤 했습니다. 단오는 특히 여자들이 많이 기다리던 명절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집 안에만 있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 마음껏 단오 명절을 즐겼습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여자들은 마을 어귀로 나와 커다란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그네에 그네뛰기를 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 춘향전에도 이 같은 단오 풍경이 나옵니다. 이도령이 그네뛰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죠. 이날이 바로 단오날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하곤 하는데 우리나라에 씨름이 들어온 시기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각저총이라는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는 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와서도 씨름은 유행했습니다. 고려의 충혜왕은 씨름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할 정도로 씨름을 좋아했습니다. 궁궐에서 내시들과 매일 씨름을 즐겼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도 씨름을 좋아했습니다. 씨름 경기를 구경하는 것은 물론 씨름을 잘하는 장사에게는 직접 상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씨름에서 이긴 사람은 황소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씨름은 어느 놀이보다도 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놀이입니다. 농사일이 한가할 때에는 농민들은 마을 어귀에 모여 씨름판을 한판 벌이곤 했습니다. 단오 무렵은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 단오 풍습 중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오 풍습 중 대표적인 것이 부채 주고받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부채를 주고받는 일은 궁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오날이 되면 궁궐에서는 단오선이라는 단오 부채를 만들어 왕은 이 부채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는 부채를 만들어서 왕에게 올리고 특히 전주와 나주에서 만든 부채가 가장 좋은 부채였습니다. 부채의 주된 재료는 대나무인데 이 지역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품질이 팔도 으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주고받으면서 올여름은 더위를 타지 않고 시원하게 보내라는 마음도 함께 담아주었습니다. 단오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습이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지치기인데 단오날 정오에 대추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그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 사이에 공간이 생겨 바람이 잘 통해 가지마다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대추나무도 시집을 보내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아 붙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단오는 청춘절, 수린날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수리라는 말은 수레의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위, 높은 곳 또는 신을 뜻하는 순우리말이기도 합니다. 수린날이라는 최고의 날 또는 신의 날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오날이 되면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 떡을 수리떡, 수리떡이라고도 했습니다. 수레는 농사일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리떡은 쑥잎을 따다가 찌고 맷쌀가루를 넣어 수레바퀴 모양으로 빚어 만드는데 새 숙으로 만들어 차례를 지냈습니다. 또한 단오날에는 앵두를 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실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단오날이 되면 시원한 전통 음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무렵은 한창 앵두가 제철이라 앵두를 따다가 꿀에 재워둔 후 우미잔 물을 타면 시원한 앵두 화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의 절기에는 소서와 대서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로 소산은 장마 전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날은 무덥고 습도가 높아집니다. 중국에서는 소서 무렵의 15일을 3으로 나누었는데 고려사의 기록에 소서는 6월의 절기로 초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후에는 기뚜라미가 벽에서 살며 마루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습니다. 또 이때 논뚝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 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파철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며 밀과 보리도 이때부터 먹게 됩니다. 대체로 음력 6월은 농사철 치고는 한가한 편으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습니다. 다음 대서는 말 그대로 큰 더위가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때이지요. 옛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름의 토용은 이 계절에 들어가는데 토용이란 토왕 용사의 준말로 토왕 지절의 첫날을 말합니다. 토왕 지절은 오행절에서 토기가 왕성하다는 절기입니다. 사계절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인 사립에서 시작하므로 사립전의 18일간이 토에 해당되는데 토왕 용사의 태양은 각각 항도 위의 행경 27도, 117도, 207도, 297도의 위치에 옵니다. 오행설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태양의 환경에 기준을 둔 것이므로 계절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특히 겨울의 토왕 용사는 혹한의 시기이고 여름의 토왕 용사는 혹서의 시기입니다. 이것을 각각 겨울의 토용, 여름의 토용이라고도 합니다. 토왕 용사의 흥리를 하면 해롭다는 속신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대서 입길로부터 입추까지의 기간을 5일씩 끊어서 3으로 하였는데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대서는 6월 중기로 초에는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나오고 차후에는 흙에 습기가 많으며 무덥고 마루에는 큰 비가 때때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대서는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으므로 삼복 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무렵 장마 전선이 늦게까지 한반도에 동서로 걸쳐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불볕 더위, 찜통 더위도 이때 겪게 됩니다. 무더위를 삼복으로 나누어 소서와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부른 것은 무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농촌에서는 논밭의 김매기, 논밭두렁의 잡초배기, 퇴비장만 같은 농작물 관리에 쉴 틈이 없습니다. 또한 참외, 수박, 채소 등이 풍성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는 시기로 과일은 이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고 가물면 과일 맛이 납니다. 6월의 세시 풍속으로는 유두가 있습니다. 유두는 음력 6월 15일, 양력으로는 7월 말에 찾아오는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달콤한 과일과 보리와 햇미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고된 농사일에 지친 사람들은 하루만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며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서 더운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동쪽은 태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방향이고 나쁜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두에 물맞이를 하는 풍습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유두를 수두라고 불렀습니다. 풀어보면 머리에 물을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6월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술도 마시고 노는 풍습이 있어서 지금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유두를 물맞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력 6월은 1년 중 가장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리는 날이라 몸에 나쁜 병균들도 많이 생깁니다. 음식도 금방 상하고 몹쓸 전염병이 돌기도 하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음력 6월을 썩은 달이라 부르면서 결혼식이나 이사 같은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력 6월은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맛있게 익은 참외나 수박 같은 여름 과일과 현미를 수확하는 달이라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과 아삭한 채소, 핵곡식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과일 농사가 잘 되도록 보살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무사히 농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는데 이러한 의식을 유두천신이라고 합니다. 천신이란 계절에 가장 먼저 나는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신에게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 시기에는 현미를 가지고 유두면이라는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기다란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믿었기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나 잔치를 벌일 때는 반드시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현미로 국수를 만든 다음 닭을 구워 만든 육수를 부으면 맛있는 유두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유두에 만들어 먹는 떡을 수단과 건단이라 합니다. 시루에 맷쌀가루를 찐 다음 손으로 반죽을 해서 가래떡처럼 길게 만들어 잘게 썰어 둥근 구슬 모양처럼 만듭니다. 이것을 꿀물에 담가 두었다 먹거나 먹을 때 시원하게 얼음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건단은 둥글게 빚은 떡을 꿀물에 담가 놓지 않고 그냥 꿀에 찍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유두 외에 6월의 셋이 풍속으로 삼복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인데, 여름의 강력한 무더위에 엎드려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삼복을 말 그대로 풀어보면 세번 더위에 엎드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인데, 양력 7월 중선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복날이 되면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을 찾아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궁궐에서는 왕이 빙표를 만들어주고 얼음 저장 창고인 장빙고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복날의 풍습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조상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삼복 무렵에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로 찜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는 온몸을 데워 기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까칠한 모래알은 피부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복의 특별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삼계탕과 게장국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지친 몸에 영양을 보충하였는데 이것을 복다리 만다라고 합니다. 삼계탕은 닭 속에 찹쌀, 인삼, 대추 등을 넣고 푹 구워 만든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더위에 지쳤을 때 먹으면 영양이 보충되는 음식입니다. 게장국은 지금 흔히 말하는 보신탕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고기가 흔하지 않아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고기가 개고기였습니다. 개고기에는 더위를 이기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외국 사람들은 게를 먹는다고 눈살을 찌푸르기도 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지적거리가 되지만, 게장국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 내려온 풍습입니다. 또 삼복에는 팥죽을 만들어 먹는데, 팥죽은 열병을 물리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삼복은 특별한 명절은 아니지만, 오래된 풍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다림 행사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복 중에 비가 오면 대추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해 대추는 흉년이 듭니다. 충청북도 보은과 청산 지방은 대추나무가 잘 자라는 기후와 토질이어서 대추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복 때 비가 오면 대추꽃이 떨어져 대추 흉년이 들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야비야 오지 마라. 대추꽃이 떨어지면 청산 보은 색시가 시집 못가 눈물 짓는다라는 노래가 불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방의 사람들은 아들과 딸들의 결혼 비용을 모두 대추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만일 대추가 흉년이 되면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의 결혼식을 한해 늦추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런 노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 4월, 5월, 6월의 세시 풍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서히 무더위가 시작하면서 여름의 무더위 절정까지의 시기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바쁜 농사철로 이어지는 때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탈 없이 보내려는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지혜와 건강의 지혜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조상들이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산다면 발전이 없겠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은 그 어떤 과학기술 문명보다 더한 이치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예쁜 나뭇잎들을 보며 건강하게 보내시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채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